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모압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일본에 대한 우리가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엘리멜렉도 처음에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가야 했고 대기근을 피해서 가야 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혐오하는 그런 정말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임시로 거주하려고 기근을 피해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 모압 땅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때보다 더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근을 피해서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옮겼던 그곳에서 이제는 아예 눌러 앉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그의 좋은 대로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오르바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을 합니다. 결혼은 이 당시에 여성들에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성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통해서 생존했던 삶을 이어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여성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에 자기 몸도 간수하기가 참 버거운데 남편을 잃어서 또 과부인 시어머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정말 아름답게 간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2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루 종일 이삭을 주셨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몸도 건사하기가 지금 힘든데 아무 일도 못하는 시어머니까지 그 생계를 책임지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너무너무나 버거움을 넘어서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데, 그렇죠? 얼마나 모압 족속이라고 부끄러운 족속이라고 더러운 족속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 남편을 죽였으니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얼마나 또 뒤에서 수군거릴 텐데, 그걸 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가면 모압 자손인 자기가 다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손가락질 받고 평생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나 높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별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녀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친척이 한 사람 나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죠? 무명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척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분명히 진작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고 그 나오미의 또 누구를 또 데려왔다네, 이방 여인을, 그 여인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그 여자를 돌봐야 되는 게 자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그를 보고 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아마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문 앞에서 또 다른 친척인 보아스가 자기를 다짜고짜 부릅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도 나오미를 돌보지 않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게다가 그래서 나오미를 돌보지 않느냐고 추궁을 해서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보아스가 생떼를 쓰는 게 내가 형제도 아닌데 내가 피를 이은 형제가 아닌데도 이 나오미가 데려온 이방 여자 모압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야 된다고 생떼를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만 형의 혹은 동생의 부인을 들여서 대를 잇는 것이 바로 수혼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친족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나오미에게 관한 권한을 그에게 모두 다 준 것입니다. 평판은 조금 나빠질지 모르겠어요. 나오미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친척을.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이 이방 여자를 같이 돌봐야 되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자기의 명성에 자기의 가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친족의 선택이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그들의 선택이 얼마 안 가서 모압으로 떠났던 그 선택이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죽고 10년 후에는 두 아들도 죽이는 비극이 아니었다면 이 오르바가 보아스라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사랑만 넘치는 그 남편을 만날 재혼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고 이 친족이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가문의 영광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내린 선택,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내린 선택이 잘못됐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모두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내렸지 룻과 같은 선택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을 내렸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손해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생계를 책임졌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나오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인생을 그것도 자기와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곳에 가서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선택이고 또 과부 둘을 책임지고 모압 여자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드리느니 조금 체면은 깎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고 너무나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 너무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손해보고 너무나 고생했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인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성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선택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합이 누굴까요? 기생라합 맞습니다. 맞아요.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룻을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부르죠. 그것을 보고 학자들이 아마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결혼 적령기가 지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 땅을 떠나는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히 그 땅을 지키고 일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결혼 적령기가 지난,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좀 들었지만 이제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보아스라면 어떤 조건의 여성을 찾아서 결혼해야 했을까요? 내가 넉넉해요. 내가 부유해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어머니를 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조건의 여자와 결혼해야 할까요? 가문이 좋은 여자와 결혼하려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가문이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부자가 됐으니까 뒤에서 나를 씹고 나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정말 유력한 가문, 유명한 가문과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려 합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족속인 이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기 엄마가 그런 출신의 창녀 출신의 여자인데, 이방 창녀 출신의 여자인데, 안 그래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대의 약점인데 이방 여자, 그것도 모압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입니다. 아마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보아스라면 가장 피해야 할 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압 여자 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룻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선택한 룻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생계에 관한 건 다 빼고 오르바 할 때 얘기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이 스스로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다면 룻의 불행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미예요. 그렇죠? 나오미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이렇게 망치게 된 것은 바로 나오미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욕을 하고 떠나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긴 나오미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떠나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그녀의 불행의 원인인 나오미에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 우리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냥 불보듯 뻔한데 2장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정말 평생 이삭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뻔한데 그 가시밭길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성학자 필리스 트라이블은 그 롯의 결정을 아브라함과 같은 과격하고 무모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생명 대신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녀는 자기 가족의 연대에서 벗어났으며 자기 나라의 국민성도 저버렸으며 종교적 유산까지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화가의 그림입니다. 10살이에요. 전이수라는 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목이 뭔 것 같으세요? 제목이 사자. 주제를 붙여본다면 제목이 뭐죠? 사자, 사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광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0살짜리가.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루시 나오미를 쫓았던 것,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것도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신실하게 그 나오미를 따르는 그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같이 룻에게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고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룻을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강권한 것을 볼 때 룻이 처음부터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룻은 나오미를 처음부터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걸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룻은 단지 나오미를 사랑할 기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것입니다.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단지 사랑할 기회를 위해서,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가시밭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며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나 룻은 그런 선택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멍청한 짓이라고 부릅니다. 멸시합니다. 모자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말로 조금 룻의 선택을 조금 포장해 보려고 해도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나 무모한 선택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너무나 모자란 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할 기회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 나오미를 따라 인생을 모두 다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가 룻이 첫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 바보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이 죄만 짓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이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모든 인생을, 모든 목숨을 다 주어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기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은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기회를 위해 인생을 걸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목숨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삶을 모두 다 걸어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고 묻고 있으며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옆에 두시고 교회로 모아주시며 그 사람을 너도 그 사랑할 기회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너의 인생을 줄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닌 사랑할 기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와 희생, 너무나 큰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바보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일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고생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무모한 선택이다, 바보 같은 선택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바보스럽게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려는 이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서는 우리에게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은 위대한 몸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기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문은 말 그대로 열린 문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는 그 열린 문을 통과해 가봐야, 문을 지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할 기회를 가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그때서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열린 문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는 곳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기회가 있는 그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할 기회가 있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말 자기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 뒤에 따라오는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자기의 소견이 아닌 사랑할 기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한 여인으로부터 그 어두운 시대가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받은 우리 사사시대와 같은 이 땅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할 기회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은 정말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룻기의 결말에 나왔던 그 친족처럼 자기의 이익대로 너무나 똑똑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이 무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보처럼 사랑할 기회가 보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기록되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이 너무나 똑똑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자신의 이익에 밝은 세상인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랑할 기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거는 바보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따라 사랑한다면 우리도 오늘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자기의 이익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룻처럼 바보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몰라서 바보라고 불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찔렸던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실패할지 모르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할 기회가 있었기에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 관해 서로를 볼 때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경험한 주님의 사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정말 어떠한 정말 모습으로 정말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제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어떻게든 정말 내 테두리 안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똑똑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은 무모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택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 것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나 똑똑한 이 세상에, 너무나 나의 이익에 밝은 이 세상에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할 기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셨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바보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기회가 보이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열린 문을 들어가듯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기억하며 낙망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